오늘은 우리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고, 때가 좋지 않은 그런 때라 좀 교육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아주 자유롭고 또 어떤 나라는 독재 국가로 지금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회는 번영을 하고 어떤 사회는 수십 년이 흘러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한번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럽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망하고 있고 미국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초강대국이 됐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군사력이 커서 그런 거 아니냐?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좋은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그 군사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게 그 원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절대로 강한 군사력, 많은 돈, 그 다음에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그 정신, 그 다음에 가치관, 역사관, 인생관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 사회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잠언 14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올바른 것은 한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치욕거리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름이 있어야 된다. Righteousness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그 백성, 그 나라 곧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이것은 내 거야. 영원무궁토록 계속해서 내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그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그다음에 그 민족이 흥황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 어디에 서야 돼요? 의로움, 올바른 것 위에 서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뭐 다수 100%가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회가 될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복을 주시고 그 사회가 초강대국이 될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은 왜 초강대국이 되었는가? 이유는 크게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명시한 미국 헌법 때문이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에베소서 4장 11절 가서 보면 목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사 겸 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 겸 교사.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와 관련해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해서도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어요. 중국 같은 거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믿음 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류 역사가 한 6천년 됐는데 이 6천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가지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거. 또 누구에게나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 이런 거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운 국가에 사니까 그냥 공기를 이렇게 호흡하듯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야? 여러분 공기 이렇게 마시고 뭐 하는데 누가 제약을 걸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냥 무조건 다 자유로 누구나 다 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류 역사 6천년 됐습니다. 그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이런 자유를 누린 그런 그 시대는 채 100년, 200년이 안 됩니다. 나머지 5800년 동안은 온 세상 거의 모든 나라, 모든 국가의 모든 백성이 이런 자유를 누리질 못했어요.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자유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성경에 나온 이집트, 이집트에 누가 있었어요? 파라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파라오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파라오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 그리고 본인들은, 또 파라오 자신도 이 사람들은 노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자랑하는 피라미드, 그 왕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딱해서 떨어진 게 아니야. 그 수많은 사람들 노예로 부리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속박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집트는 속박의 집이다. 쇠용광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평생 노예가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용광로 속에 광석이 들어가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게 뜨거운 고욕을 하는 그런 장소를 이집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바빌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무려 27m 높이의 커다란 형상, 아마 자기를 본다는 그런 형상을 만들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와서 여기 와서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으면 쇠용광로에 집어넣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법이 유명하고 또 도로가 유명하고 군대가 이제 유명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어서 거의 인구의 반 정도가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 이런 데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겼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 이 한반도에 있던 그 나라들을 무려 몇천 년 동안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괴롭히고 있고. 자, 근데 이 중국 땅이 이제 넓으니까 왕이라 그러지 않고 황제라 그랬어요. 근데 황제가 자신을 누구라 그래요? 천자라 그랬습니다. 천자.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자식, 하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천자의 말이고 법이고, 백성은 황제의 신하이자 종으로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이런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지금 또 공산주의 또 거기에 걸려갖고 시진핑이라는 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체제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 왕이나 황제나 뭐 시진핑 주석이나 뭐 이런 자들이 신적인 존재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체제에서는. 둘째, 왕과 정부의 권력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의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냐, 뭐 중간쯤 되냐, 그냥 왕이냐가 아니라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나라들에서는 개인은 국가의 나사 정도, 그냥 부속분 정도 하나로 취급이 되는 이런 사회가 5,800년 동안 지속이 돼. 그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한이나 중국 가서 보시면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 어떤 거 당연하게 여기냐, 내 양심이 아니면 나 개인이 국가나 정부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게 있어요. 국가 아니면 정부가 나보다 더 크다, 자꾸 그 생각을 국가에서 집어넣어 주니까 전체주의 독재가 생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국가보다 더 큰 거예요. 정부에게, 정부 치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일하느라 바쁘니까 너희들이 좀 대신해서 좀 이렇게 잘 치리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법 앞에 동등하다, 이런 생각을 이런 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함부로 시민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전체주의 독재 국가, 지난 5,800년 동안에 이런 모든 국가에서는 국가가 원하면 그냥 시민의 재산 뺏어가면 끝인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 대부분의 인류 역사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값이었으면 여러분 무려 5,8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냥 국가가 뺏어가면 끝나는 그런 일이 기본값이다.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 그 출발점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구현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든 인권이니 자유니가 다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거를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통치체제 안에서 실제로 구현한 게 미국이 처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가서 보면, 26절 27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 이 한 구절, 이 구절이 인류 역사 전체를 바꾸어 놓는 그런 구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뭐 좋은 책들이 등장했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런 책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단지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짐승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짐승에게 무슨 존엄성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인간이 국가의 부속품이라면 국가가 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왕의 소유라고 하면 왕이 그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사무엘기 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더니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럼 왕의 노예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왕이 지배하는 그래서 왕에게 지배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을 어떠한 국가도, 어떠한 정부도, 어떤 왕도, 어떤 통치자도, 어떤 권력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간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이 뭐냐? 첫째, 인간의 권리, 인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이나 정부가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권리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정부가 무상으로 뭐 주니까 정부가 무슨 은혜를 베푼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료로 모두에게 주신 그와 같은 권리예요.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종이나 왕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그래서 법 앞에서 누구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법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범죄를 지으면 그러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평등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러한 평등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양심,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양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역이지 그 안에 정부가 끼어들거나 권력자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넷째, 법치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 있게 움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왕이든 통치자든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 있고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나왔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그 권리,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이런 모든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는 그냥 짐승에서 진화한 인간이 이런 짐승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그와 같은 창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 사회에도 노예 제도가 무려 5,800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인간 사회의 노예 제도, 조선시대도 여러분 다 노예였잖아요. 다 노예. 자, 영국 같은 경우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거 흑인이라고 해도 아, 똑같은 인간인데 이거를 노예로 삼아서 짐승처럼 부리면 되겠느냐.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해서 평생 동안 싸워서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됐냐? 성경을 가서 읽어봤어요. 인본주의 철학을 뭐 읽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서 읽어봤더니 모든 인간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을 노예로 삼아갖고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영국에서 노예제를 철폐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역시 노예제도는 미국에서 폐지시켰어요. 독립선언문에 무슨 말씀이 있냐 말이 있냐 모든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창조됐다. 노예로 부리고 있는 저 흑인도 다 평등하게 창조가 됐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 이거를 아브라함 링컨은 그냥 좋은 문구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올바른 그런 사회가 유지해야 될 도덕적인 진리,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그런 진리로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결국은 노예제를 폐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다고 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인류 역사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뭐예요? 약육 강식하는 거잖아요. 약한 자 잡아서 먹고 강한 자가 계속 커지는 것이 권리고 뭐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게 그게 짐승의 세계 아닙니까? 인간은 그것과 달라야 된다.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 국가가 개인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 전체주의 국가는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개인이 당과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북한은 개인을 수령의 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해서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수령만 잘 되는 이런 거, 이게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그 개인의 양심이라든지 개인의 신앙이라든지 그 개인의 영혼 이런 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유물론으로 굴러가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 한 개인의 영혼이 국가보다, 심지어 온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는 이렇게 우리에 있고,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서시는 그런 모습, 또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여인이 노력하는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 남아있는 그 맏아들이 아니라 밖에 나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그 탕자, 그 탕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다음 구절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한 개인의 영혼 그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국가 혹은 정부는 뭐냐? 국가나 정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관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질서를 방지하고,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민을 착취하고 압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의 자유와 양심 이런 거를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헌법에 들어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 밑에서 인간의 자유와 질서를 보호하도록 제한된 기관이에요. 국가가 개인 위에 서서 그 모든 사람을 종으로 속박만 하면 그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동서고금에 지난 한 5,800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는데 그 모든 나라의 특징이 뭐냐?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개인을 죽이기도 하고 개인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는 이와 같은 독재, 전체주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그 다음에 권리 이런 것들을 헌법에 명기를 하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겨난 국가가 그게 미국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 그럼 미국이 생겨나기 전에 미국 사람들 살기 전에 다 어디서 살던 사람?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서 저 미국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럼 미국을 만들기 전에 중세 그 유럽은 어떤 상태였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 유럽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국가교회 체제였어요. 국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으냐. 교황이 왕이나 황제보다 더 높아서 교황이 하라는 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재산도 몰수하고 그 사회에서 추방이 되는 이러한 사회, 전체주의 독재 시대가 천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독일 지역에 이제 생겨난 홀리 로만 엠파이어.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홀리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다 죗덩어리가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 나라 이름이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될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교황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교황은 심지어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사회가 유지가 되니까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유지가 되니까 이 안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추방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무려 천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1517년에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카톨릭의 압제에서 한번 좀 벗어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많은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역시 국가교회 체제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루터교가 들어간 데는 반드시 루터교만 믿어야 되고 영국같이 성공회가 있는 데는 그냥 성공회만 믿어야지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같은 데는 반드시 뭐만 믿어야 되냐? 장로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 외에 다른 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교회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칭의의 교리를 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줬지만 진짜 사람에게 이런 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주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의 한계입니다. 자, 영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등장을 했어요. 아우, 성공해. 거기서 하라는 대로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좀 믿고 싶습니다 하는데 국가교회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청교도들이 안 되겠다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주요 뉴잉글랜드 지방에 가서 식민지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문화에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심어 놨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가정 중심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이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 이 노동 윤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미국에 심어놨어요.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회중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직 회중교회만 다녀야 돼.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도 안 되고 유대교도 안 되고 이 땅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오직 뭐만 믿어야 돼? 청교도 신앙.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주일에 교회 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교회에다 십일조 해야 되고 다른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추방을 시키는 이런 악행을 참 국가교회를 피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본인들이 도망간 그 땅에서 본인들이 또 국가교회를 이제 지향한 것이 청교도들이고 이런 비극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식민지 안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럴 때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침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침례교 국가가 된 겁니다. 누가 등장을 했냐? 미국의 건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국의 이제 청교도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1603년에 영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청교도가 돼서 그래서 미국에 이주해 왔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썼냐? Religious Liberty 이렇게 썼거든요. 종교의 자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Soul Liberty라고 하는 말로도 많이 사용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양심의 자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땅에 등장을 해서 한 가지 신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와보니까 국가교회가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청교도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아니면 국가교회가 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신앙은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믿고 싶지 않은데 주일에 가야 된다고 11조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만드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믿는 일은 성경 어디를 봐도 없다 이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종교를 강요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또 뭘 얘기했냐? 아 가보니까 미국 인디언들의 땅을 영국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막 빼앗아가고 하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돈을 주고 사야지 필요하면. 아 이런 걸 주장을 했더니 거기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청교도들이 반발하고 일어난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식민지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뉴잉랜드 이 식민지에서. 그래서 이 윌리엄스가 1월에 그 추운 이 매사추세츠 여기를 돌아다니며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어요. 그 로드 아일랜드의 가장 큰 도시의 이름이 프라비던스예요. 그래서 뭘 세웠냐? 프라비던스라는 도시를 세운 거예요. 프라비던스는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내가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추방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를 이렇게 살아남도록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그 도시를 세우고 미국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가 허락이 되는 그런 지역을 만든 거예요. 그게 로드 아일랜드입니다. 로드 아일랜드. 로드 아일랜드에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의 이름이 브라운 대학이에요. 그 브라운 대학은 누가 세운 거냐? 침례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 침례교 학교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639년에 로저 윌리엄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유아 세례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이건 성경에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성인이 돼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 시대에 어떻게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뭘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프라비던스에 처음으로 침례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로 침례교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지금 약 1억 8천만 명의 침례교인들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예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래서 미국의 종교의 자유, 저와 여러분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가톨릭 교회가 준 것이 아니다. 칼빈의 이런 제네바 통치가 준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준 것이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준 게 아닙니다. 누가 줬냐? 성경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미국의 성경 그대로 믿는 이런 침례교인들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1791년에 미국의 헌법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헌법을 수정해야 되겠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헌법 수정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수정 조항의 첫 번째 조항이 뭐냐? 뭐예요? 양심의 자유. 이걸 위해서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일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정교 분리의 원칙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침례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냐,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 복을 받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복을 받는 원리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책이 개인이든 국가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침례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국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해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영국이 이제 역사가 끝나가니까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미국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 총회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유엔 총회에 그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대요. 다 반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그 약속을 미국이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뭐냐? 로마서 3장 가서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해줬냔 말이에요. 어떤 유익을 가지고 있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모든 곳에 전달해 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번역의 시대가 오게 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와 같은 국가나 민족이 필요한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냐? 영국이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뭘 통해서?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 책 성경, 그거를 보급하는 그런 일을 영국이 했어요. 근데 영국이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냐? 미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누가 공격하거나 하게 되면 누가 들고 일어나서 이 모든 걸 막고 있냐? 미국의 펀더멘탈하게 바이블 빌리밍 하는 이런 그 침례교인들이 등장을 해서 NIV다 이런 모든 거 틀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거 옹호하는 그런 일을 미국의 침례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특징이 뭐냐? 복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을 보호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올해 미국이 250주년이 됩니다. 나라 세우고 한 지가.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여기 가서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 마라톤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지금 집무실에 앉아갖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그거를 모든 백성이 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나라?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서 보시면 돈인데 돈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In God we trust 해서 God을 돈에다 그것도 가장 많이 쓰는 돈이 1불짜리잖아요. 1불짜리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돈을 가진 나라 역시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선서를 하잖아요. 성경에 저렇게 손을 넣고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넣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내가 경홀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든지 국가든지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경홀히 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이런 걸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로 여긴다.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자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가운데 뭐가 있냐?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들어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에요.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이것은 어느 누구에도 양도할 수 없다. 이걸 헌법에 기록한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행복 추구를 잘못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 추구,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으면 그게 행복 추구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야. 그 성경을 읽고 그들이 이야기한 행복 추구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라면 인간 어떻게 해야 되냐? 덕, 남에게 덕스러운 그런 행동을 보이고 남에게 올바른 그런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그 소명을 따라 살 때 얻어지는 내적인 만족이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면서 마음속에 생기는 그와 같은 그 만족을 행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런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행복 추구권이에요, 여러분. 52시간이고 뭐고 왜 정부가 간섭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 양심을 따라 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좀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 내 자녀는 내 신앙에 따라서 내 믿음의 방식대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부당한 권력이 나를 압박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 한 곳에 살다가 다른 곳에 마음대로 이주할 수 있는 지금 집도 못 팔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이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게 부여가 될 때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 추구권이다. 이거를 헌법에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또 한국에서 이미 구원받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 통해 구원받고 미국 이 정신을 배워야만 이 나라가 살겠구나 해서 미국에 가서 그리고 다시 여기 귀국하면서 가져온 것이 뭐예요? 미국의 자유헌법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헌법 10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나온 겁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헌법이 명시하고 뭐라고 썼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녀야 되는데 지금 이 국가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을 속박하는 것과 같은 법들을 자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헌법 만들면서 정부의 크기를 제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데 동시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나 인간이 만들어놓은 정부라고 하는 기관에 막대한 권력을 주면 어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그런 일을 5,8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서 대폭 축소해서 그저 안전이라든지 안보라든지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만 유지하고 더 크게 해서 정부가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 분립의 시스템을 그거를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지? 왜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나 한 정부에 엄청난 권력이 가면 반드시 그걸 사용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큰 권력을 가지면 그는 반드시 독재하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체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큰 정부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정부의 특징이 뭐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다 정부가 책임진다. 무상으로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이런 정부가 그게 큰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가 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뭐냐?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는 그런 정부 반대해야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주어지게 됐어요. 사회가 자유로워야 그 안에서 창의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만들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지. 국가가 너 이거 하라 그러고 너 오늘은 요만큼만 하라 그러고 이게 강제적으로 뭘 주입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창의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창의적인 방법, 국가가 이거 해라는 것만 하면 끝나는 건데 내가 무슨 창의적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래야만 뭐가 발휘가 되냐, 창의성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리고 내가 해보는 거예요. 창의성을 가지고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그래야 그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사유재산권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걸 다 갖거나 왕이 모든 걸 가지면 그 도둑질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국가 건데 뭐 도둑질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이 자유로운 국가의 특징이 뭐냐,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무엇이 자라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거래하고, 자유롭게 저축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미국이 이 세상에서 최고 국가가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거, 지금도 가장 창의적인 일은 다 어디서만 나와요? 미국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 카피해서 만드는 거고, 모든 창의적인 일은 다 어디서 나오냐? 미국에서 나온다. 왜 그 일이 가능하냐?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창의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하나님이 되는, 정부가 모든 거 다 해주겠다는 사회주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 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그런 그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다, 모든 국가입니다 여러분, 한두 국가가 아니라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다 멸망하고 있어요. 몰락하고 있어요. 이유는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래서. 그래서 정부가 많은 세금을 심지어 60%, 65%까지 내가 번 것을 가져다가 다 나누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이 되냐? 정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배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급속도로 지금 몰락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유럽에서 가장 크게 동성애가 성행을 하고, 유럽 이란에도 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몇 년 못 갑니다. 아, 수입이 없는데, 집안에 수입이 없는데, 국가에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와 그 다음에 개인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냈어요. 영국이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고, 프랑스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고, 독일이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고, 심지어 스웨덴 같은 데도 이슬람 국가가 돼서 스웨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50군데가 된다는, 스웨덴 사람인데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다 거길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사회가 어디로 가냐, 어떤 방향으로 가냐, 첫째 생각이 어두워져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각이 어두워진다. 옳고 그른 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 받아들이고선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과 성질서가 무너진다고 로마서가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애가 창궐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세 번째 사회 질서가 깨집니다. 거짓말, 폭력, 시기와 분쟁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럽에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여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헌법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국민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헌법이다. 그것은 그 외에 어떤 다른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전적으로 부적합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이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 헌법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미국도 반대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미국을 좀 본받고 미국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좀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자유롭게 유지가 되고 보전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이런 자유를 지킬 건가? 아니면 정부에 의존해서 자유를 다 빼앗기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이제 될 것인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종이 되는 이런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택할 것인가? 성경적인 가치 위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권이라고 하는 걸 누리는 그런 사회로 남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정치인이 해야 되는 질문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치인이 해야 될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질문이고 모든 목사가 가르쳐야 될 그런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정신들이 빠져서 목사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어떻게 투표를 하고 어떻게 일터에서 행하는가 이런 모든 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큰 일이다. 여러분의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사회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과 군사력 때문에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만들어낸 배경이 있다는 그거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이런 가운데 자유로운 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꼭 우리 하나님으로 붙들어야 된다. 모든 국민이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하나님이 상속 유업으로 택했는데 어느 누가 그걸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권리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나게 될 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자유로운 그런 나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잠언 14장 34절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치욕거리다. 범죄자는 처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롭게 나라를 세우려고 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국가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유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가 유지가 되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